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2017 모스크바 국제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국장은 20일 핵무기는 자신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국장은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공존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1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마지막 단계를 밟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와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만 군사력도 여전히 대북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가 자국 내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북한인을 추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얀마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추방된 북한인이 양곤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김철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철남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지난 6월 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자국 내 북한인 군사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0일 우간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우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간다 외교부 부장관은 현재 우간다에 북한 회사는 없다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북한인은 외교관이나 정부와 관계없는 개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들을 지목해 우간다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의 무기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은 2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상징적 수도였던 시리아 라카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열린 라카 해방 기념 행사에서 이는 IS에 대한 역사적 승리이며 IS는 처참히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의 행정과 관리를 민간에 인계했으며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는 지난 2014년 라카를 장악한 이래 이 도시를 근거로 각종 테러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내무장관들이 20일 구글, 페이스북 같은 정보통신회사들과 함께 온라인상의 테러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내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가진 회의에서 정보통신기업들과 온라인상의 테러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게시물을 게시된 후 2시간 이내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일레인 듀크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우리의 적들이 트윗을 올리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퇴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 내무장관과 함께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정보통신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한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4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 달성 과정의 정점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몇 달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폼페오 국장은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현재 이런 능력을 갖추기까지 충분히 근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책적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5년 전과 비교해 이런 능력에 근접했고 5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더욱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남은 시간이 몇 달이 됐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김정은이 이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갖춤에 따라 영내에서 핵 확산 위험이 생기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So yes, we're deeply aware of the proliferation risks and working diligently both to deny the incentive.
주변국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 능력을 갖추려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또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enormous U.S. interests in South Korea, in Japan, and in Asia as well. And so we shouldn't just focus solely on this ICBM threat.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다른 핵 프로그램 요소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을 하나의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큰 위협이 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He has shown a willingness to use it at a pretty robust level, although not a level yet that I would describe as a catastrophic attack.
폼페오 국장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를 비롯한 다른 무기 체계와 비교해 매우 적은 비용이 든다며 가격 대비 영향력 측면에서 사이버 공격에 투자해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해외 파트너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북한 사이버 범죄 식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ransomware attacks and cyber attacks on banks around the world are producing a funding stream for that country.
블루멘탈 의원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전 세계 은행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핵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이 같은 자금 원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 야욕을 막기 위해 석탄, 노동력, 섬유 등의 수출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북한의 추가 자금원에 초점을 맞춰 해당 자금을 추적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t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efforts to sanction exports of coal, labor, textiles, and other products in order to.
이어 단호한 표현은 단호한 행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런 행위엔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콧 스미스 미 연방수사국 사이버수사부 부국장은 이에 대해 미국은 해외 파트너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런 종류의 범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foreign partners in information sharing wherever possible when we're able to assist them in identifying these types of criminal activities.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이 요청할 때마다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동 작전 또한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토퍼 크랩스 국토안보부 차관대행 역시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미국 정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국제 문제라며 현재 공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not just 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This is an international problem.
블루멘탈 의원은 그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 충분하다는 인식에 만족할 수 없다며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I'm not fully satisfied with the idea that those forward-oriented measures of action are sufficient. I think we need action here and now.
블루멘탈 의원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를 빼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 세계를 휩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과 타이완 은행에서 6천만 달러 강탈을 시도한 해킹에도 북한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하와이주가 오는 12월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하와이가 처음인데요. 토비 클레어몬트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총장은 북한 핵공격에 수반되는 전자기파 영향, 또 방사능 낙진 등 다양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레어몬트 부총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토비 클레어몬트 부청장님, 하와이 비상관리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We are responsible and accountable to the governor to protect the people of Hawaii. And basically, that means
비상관리청은 하와이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이렌과 라디오와 같은 경보 체계를 준비하고 공공 대응 전략을 세우며 국방부와 조율하죠. 만일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다고 판단하면 비상관리청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주민들에게 행동수칙을 전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훈련, 시험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상사이렌을 동원한 주민들의 대피 훈련이 곧 시작될 예정이죠.
They'll occur every month on the first working day of the month and it'll go statewide. So the public will know when it's going to happen.
예, 12월부터 시작합니다. 매달 첫 근무일에 하와이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데 15분 정도 진행됩니다. 하와이주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이렌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같은 사이렌 체계를 이용하지만 지진과 해일 때와는 다른 경보음이 울릴 겁니다.
하와이에서는 30년 만에 핵공격 대피 훈련이 다시 재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We did it up until the early 1990s. We did it every month. And we stopped because the Soviet Union and the Cold War kind of went away. And we lowered our level.
하와이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매달 핵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도 훈련을 중단하고 준비 태세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 위협이 다시 부상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의존하는 이 체계를 되살리는 겁니다. 북한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와이, 괌, 북 마리아나 제도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와이가 취하는 조치는 괌도 실시합니다.
하와이 비상관리청은 올해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We met with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felt it was prudent to begin long-range planning
하와이 주지사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중하겠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비상관리청이 올해 1월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One is to get inside. In other words, to seek protective shelter. The second is to stay inside.
실내로 들어가고 실내에 머물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디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하고 방사능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주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주민들은 대피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Estimated launch to impact is about 20 minute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will notify us of the launch and the possible risk to Hawaii within 5 minutes.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하와이에 도달하기까지 20분이 걸립니다. 미사일이 하와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미 태평양 사령부가 알려주기까지 5분이 걸리고 하와이 비상관리청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또 5분이 걸리죠. 사이렌, 라디오, TV, 휴대폰 등을 통해 알립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은 대피하기까지 10분에서 12분이 있습니다.
핵공격 시에 전자기파가 생성돼 전자기기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공격 뒤 어떻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십니까?
We tend to term the period prior to the detonation of a weapon as left of boom.
핵 공격 이전 기간을 우리는 폭발의 왼쪽, 핵 공격 이후 기간을 폭발의 오른쪽이라고 부릅니다. 폭발의 왼쪽에는 모든 통신 시설이 온전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지시 사항을 알려주고 주민들끼리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폭발의 오른쪽으로 가면 많은 통신 설비들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때 비상관리청은 주민들에게 방송하고 핵심 기반 시설들과 통신할 수 있는 비상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체계는 전자기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화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Well, nuclear fallout again depends upon the yield of the weapon, how big of a weapon it is, where it was detonated, you know, in the air.
방사능 낙진의 규모는 핵무기의 크기, 폭발이 공중에서 이루어졌는지, 땅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바람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낙진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바다로 쓸려갈 수 있죠. 방사능 수치를 계산하는 체계가 하와이 전역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은 낙진이 전혀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대피소에서 공격 후 몇 시간 만에 나올 수 있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죠. 만일 낙진이 심하면 주민들에게 일주일까지도 대피소에 머물 것을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핵 공격 이후에는 아무리 길어도 14일만 대피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그 정도 분량의 비상용품과 식량을 준비해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방사능 낙진은 이보다 훨씬 빨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We govern the risk as low. And that doesn't mean low in terms of the likelihood of an attack. It means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격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의 요격 기술, 북한의 미사일 기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 실제로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We've had plans at various levels since 2009. And that began when DPRK began launching things into Earth orbit and
아닙니다. 우리는 2009년부터 다양한 단계에서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하고 미사일 잔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하와이 주민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부터였죠. 위협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해 준비태세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대비책은 비상관리청이 주도했고 주민들은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기술력이 늘고 있어서 우리도 준비태세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연방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지시사항을 받고 계십니까?
Not directly. We interact with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rough the U.S. Pacific Command, which is located here in Hawaii, and that is the combatant.
직접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연락하죠. 태평양 사령부와는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옵니까?
We choose not to talk about because it's just not wise. A system that gets put into place and advertised as a system.
일부는 민감한 기밀 정보고 일부는 공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기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전 배치된 체계를 공개하면 이 체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군의 군사 행동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비 클레어몬트 하와이 비상관리청 부총장으로부터 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시 하와이주의 대비태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달 7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특별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무장지대 DMZ 방문 여부 때문인데요. 이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중무장한 병력과 화력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서 마치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인 현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가 왜 특별한 관심사가 된 걸까요?
예,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들 비무장지대를 다녀갔었죠?
그렇습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했고요. 이어 1960년에 대통령 자격으로 방문한 게 처음입니다.
예.
그 이후에 린든 존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빌 클린턴, 아들 부시,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일정에는 늘 비무장지대 방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상호 험담을 주고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지면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비무장지대 방문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 논리를 좀 들어볼까요?
예, 찬성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에는 경고를 보내고 한국에는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뿐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예.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방한 직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이런 부시 대통령의 방문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결국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 내 경의선 도라산역을 방문했고요.
예.
연설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또 역대 대통령들은 그 비무장지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한국에는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가령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에 비무장지대 방문 중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북한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4월 방한 중 찾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은 내 얼굴에서 결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와도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방문 일정에서 제외한다면 대북 경고나 위협보다는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군사적 방안보다 외교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더 많았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당면한 최대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공개된 미국의 N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가 북한을 당면한 최대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같은 조사 때 41%보다 13%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53%, 민주당 지지자 55%, 무당파층 53% 등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이은 최대 위협으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19%, 러시아 14%, 중국 6%, 이란 4% 순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64%로 지난 7월에 59%에서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군사적 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로 7월 조사 때보다 3%포인트 줄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80%, 무당파층에서는 60%가 미국이 외교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46%만 외교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은 40%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90%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긍정적인 입장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 8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부정적 반응은 16%에 그쳐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5,047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인 노동 허가와 대북 합작 사업이 금지되며 교역 금지 품목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 강요회의는 18일 최근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대한 이행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북한인에 대한 취업 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합작 사업과 협력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관련 사업의 경우 오는 1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대북 교역 품목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응축액과 액화 천연가스,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과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 판매되는 정유 제품을 연간 200만 배럴까지 허용하기로 했지만 스위스는 전혀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위스 정부는 북한을 향하거나 북한에서 떠난 화물 그리고 북한 선박과 주고받은 화물 취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러한 선박들의 도움을 주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성명을 통해 유엔 결의 이행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며 발효 시기는 18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지평리의 동상 제막식이 이번 주에 경기도 의정부 2사단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참전용사 동상 위로 반짝입니다. 동상 위엔 6.25 전쟁 때 중공군을 격퇴하고 전세를 전환한 전투로 유명한 지평리 전투와 이 사단의 역사를 기리는 사진들이 보입니다. 양옆으로는 많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계 최초의 연합사단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한 군대 혼합사단인 미한 연합사단 본부가 있는 이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이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지평리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주한미군의 세 번째 복무 중인 스콧 맥힌 이사단장은 사단 창설 100주년을 맞아 과거의 영광을 기리고 미래의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표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we become ready to turn 100 years old this month, our motto for this celebration is honoring our past and inspiring our future.
이런 표어에 맞춰 다양한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이날 지평리 동상 제막식도 그 일환이란 설명입니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미국 2사단 23연대 전투부대와 중공군이 경기도 양평의 지평리에서 벌인 전투입니다.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인 윌리엄 알렉산더 2사단 박물관장은 지평리 전투가 미군과 프랑스 부대, 여기에 배속된 한국군 등 동맹이 연합해 중공군에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statue and these brave soldiers represent all that's great and good of the ROC US alliance. 캅시 캅시다.
지평리 전투는 5,400명에 불과한 연합군이 4만에서 9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공군에 승리하며 전세를 뒤집어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기념비적 전투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공군은 당시 파죽지세로 남하에 서울을 빼앗고 이남 지역으로 미 연합군을 압박했었습니다. 알렉산더 관장은 당시 무적으로 보였던 중공군의 승리를 거두면서 미 8군의 사기 진작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미 8군은 이를 바탕으로 킬리와 리퍼 작전 등을 통해 서울과 임진강을 재탈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is statue represents the sacrifice and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War. The reason that we're
지평리 전투 기념 동상은 한국 전쟁의 희생과 전환, 강력한 미 동맹의 위대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평리 전투 기념 동상은 한국의 조각가 방주혁 씨가 한미 동맹의 위대함과 주한미군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취지에서 직접 제작해 미 2사단에 기증했습니다. 사람 실물 크기의 동상은 군복을 입은 병사가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깃대를 쥔 채 오른손은 엄지를 위로 치켜 올리고 있습니다. 방 씨는 이 엄지척은 현재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구사하는 엄지를 치켜 올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 부대에 배속돼 직접 참전했던 100여 명의 한국군 참전용사 가운데 박동화 씨 등 두 명이 참석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그야말로 참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 거의 험악했던 전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개 연대를 중공군, 인민군, 오륙개 사단이 포위해가지고서 저 밤만 되면은 그 막 아저의 초저녁 반쯤 하룻밤에 두 번, 세 번 공격을 오고 그랬거든요.
박 씨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한국군 100명 가운데 90명이 생존했다며 미군과 프랑스군 지휘관들의 훌륭한 지도력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그렇게 위험한 전투에서 포위당해가지고 또 좋은 여계 연대장님이나 저희 우리 불란서 대대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서 아직까지 살아 있게끔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 2사단은 주한미군 병력의 40%를 차지하는 주력 사단으로 6개 이상의 기지에 14,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 프랑스에서 창설됐으며 6.25 전쟁 때 참전해 유엔군 가운데 최초로 평양에 입성하는 등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경례 구호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최고라는 의미의 Second to None으로 유명한 이사단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에 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 사단은 미한 양국의 기지 이전 합의에 따라 210 화력여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하 부대를 내년까지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2사단 본부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올해 내내 계속되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최근 잠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한 달 넘게 조용합니다. 올 들어 북한이 한 달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숙명여대 김진모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쭉 봐도 핵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켜 왔는데 최근에 금년 봄부터 미사일 발사 주기를 보면은 한 달 이상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그런 이번이 처음이죠.
북한은 지난 2월 1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14차례에 걸쳐 총 1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2월에 한 차례, 3월 두 차례, 4월 세 차례, 5월 세 차례, 6월 한 차례, 7월 두 차례, 8월 두 차례, 그리고 9월에 한 차례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두세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일 발사에서 다음 발사까지의 간격은 짧게는 7일, 길게는 29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달 이상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력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반발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국에 대해 초강경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헌법보다 큰 무게를 갖습니다. 따라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1일기에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북한은 평양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을 뿐 도발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두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정치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 9월 15일부터 한 달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이 계속된 기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거의 매일같이 군사적 옵션, 폭풍전야, 북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군사적 시위를 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9월 18일에 이어 23일 그리고 10월 10일에 최첨단 비완비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시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대북 정치적 군사적 압박에 밀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김진무 교수는 말했습니다.
비완비 랜서가 그 전략 폭격기죠. 원산 앞바다를 거쳐서 북한까지 올라갔던 어떤 그런 것이 상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한테 네가 만약에 ICBM급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쏘든 간에 발사를 하게 되면은 나는 너한테 분명히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하고 싶은가라고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북 간에 일단 대화 채널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화 채널이 차단되거나 대화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미국 채널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을 무시하고 계속하는 것도 너무 모험적이니까 일단은 그 채널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원래 그 북한이 뭐 이 장거리 미사일이니 핵개발 자체가 첫 번째는 대미 외교용이니까 외교를 무시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발을 자제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부적으로 노동당 창건일 같은 행사가 있는 데다 중국의 대북 압박 또 러시아의 개입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A combination of all of these things. The internal things going on inside North Korea, China's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이 11월 중순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10월 16일부터 미국과 한국은 연합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 항공모함 강습단을 대거 한반도 주변에 전개했습니다. 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도 참가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에 직결된 상황에서 도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부터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김진무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인다면은 평양사령부하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어떤 그 경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거고요. 그런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김정은의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하고
물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올해 말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실시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관리는 1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 해상훈련 기간 중 혹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기에 맞춰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정치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제가 향후 어떤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네, 한 주간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은 미국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단속 조치를 통해 해당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수입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P통신이 최근 중국 훈춘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연어 등 해산물을 소비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대는 셈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통신은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는 제품 중 일부가 미국에 흘러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캐나다와 유럽연합 회원국 등 다른 곳에서 만든 제품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중국 공장에서 가공하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월마트 관계자는 기존에 남아있는 수산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RFA의 질문에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의원은 미국 노동부 조사 결과 중국산 수출품 12개 품목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사실이 확인됐다며 세관 국경 보호국은 면밀한 검사를 통해 다양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노동자 수만 명을 보내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2억에서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국경 철도를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 반출량이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서도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특히 북러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인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라진 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을 라진 하산 철도를 이용해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중국으로 반출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도 올 들어 라진 하산 철도를 이용한 석탄 운송량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톤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올 연말까지 40만 톤 정도를 더 실어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의 계정이 취소됐던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이름을 바꾼 뒤 선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사용이 금지된 우리 민족끼리 대신 위장 이름인 우리 민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 10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의 17분 정도의 뉴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유튜브 상의 위장 채널에 지난 9월 13일부터 최근까지 300건이 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루 10건 정도의 동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동영상은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유튜브사는 우리 민족끼리가 반복적으로 이용 규약을 위반해 계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중순 밝힌 바 있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우리 민족끼리가 유튜브가 제시한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계정 사용을 중지시켰다면서 이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해 왔습니다. 한편 유튜브는 우리 민족끼리가 위장 계정으로 계속 운영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RFA의 질문에 지난 16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and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 21도, 남포 아침에는 9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 수풍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1도, 용현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22도, 개성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3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16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0월 21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2017 모스크바 국제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국장은 20일 핵무기는 자신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국장은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공존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해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은 1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며 미국은 북한이 마지막 단계를 밟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외교와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지만 군사력도 여전히 대북 옵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가 자국 내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던 북한인을 추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얀마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보고서에서 추방된 북한인이 양궁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일하던 김철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철남이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으로 알려졌다며 그와 그의 가족이 지난 6월 9일 미얀마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도 자국 내 북한인 군사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0일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우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간다 외교부 부부장관은 현재 우간다에 북한 회사는 없다며 동아프리카 지역의 북한인은 외교관이나 정부와 관계없는 개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조선 광학개발무역회사 관계자들을 지목해 우가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의 무기 거래와 관여가 있으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은 2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상징적 수도였던 라카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은 오늘 열린 라카 해방 기념행사에서 이는 IS에 대한 역사적 승리이며 IS는 처참히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라카의 행정과 관리를 민간에 인계했으며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S는 지난 2014년 라카를 장악한 이래 이 도시를 근거로 각종 테러와 군사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내무장관들이 20일 구글, 페이스북 같은 정보통신 회사들과 함께 온라인상의 테러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주요 7개국 내무장관들이 이날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정보통신기업들과 온라인에서 테러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를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게시물들을 2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 참석한 엘레인 듀쿠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우리의 적들이 트윗을 올리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퇴치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일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한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4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아프간 서부 고로 지방에 있는 수니파 이슬람 사원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프간에는 테러가 자주 발생해 경찰과 군인 그리고 민간인 등 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 아동기구 유니세프는 미얀마에서 지난 8월부터 일어난 유혈 사태로 약 6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난민 캠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돼 있는 데다 불결하고 식량 공급까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